제11장 야곱의 성수.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처리를 받은 후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조금씩 알고 변화되고 자기의 앞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세겜을 거쳐 베델에 이르고 결국 헤브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브니엘 후로 하나님의 다른 징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브니엘 이후 그가 받은 하나님의 징계가 전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곱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마음 아픈 일을 적지 않게 당하였습니다. 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매우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즉, 그의 딸이 그 땅 추장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더럽혀지자 그의 아들들이 계략을 세워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은 야곱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읽어봅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세겜의 같은 족속들이 일어나 보복할까봐 염려했으며 야곱과 온 집 사람들이 멸망할까봐 염려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겜에서 당한 어려움입니다. 35장에 이를 때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또 다른 일을 당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야곱이 모친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유모라도 있었더라면 좀 위로가 되었을 텐데 모친의 유모도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고 특별히 기록하였습니다. 알론 바곳은 원문에서 울음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당시 야곱의 비통한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야곱은 더욱 마음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나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길 도중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라헬의 묘에 비를 하나 세웠다는 것은 그의 아픈 마음을 말해줍니다. 그가 에델 망대에 있을 때 또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곧 그의 아들 르우벤이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괴롭게 하는 또 하나의 일입니다. 이 많은 일을 거친 후에 야곱은 그의 아비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친 리브가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모친이 이미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다루심입니다. 젊었을 때 그의 모친은 그를 사랑하여 그 형 에서가 얻을 축복을 어떻게 탈취하는지를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사랑하는 모친은 이미 생존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한 마음 아픈 일들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를 때 우리는 야곱의 세 단락의 역사를 다 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역사의 첫 단락에서 우리는 그의 성품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가 받은 시험과 징계를 볼 수 있으며 그의 세 번째 단락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처리하고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천연적인 생명이 기본적인 다름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그에게서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다루시는 것은 그에게 전에 없었던 어떤 성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7장부터는 야곱의 말년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야곱의 네 번째 단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야곱의 성숙기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빛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날이 갈수록 점점 빛을 발했습니다. 40여 년의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말년에 쇠퇴한 상태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적어도 임종시까지 매우 빛났던 세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후서를 쓸 때는 이미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장막에 머무는 기간을 사용하여 형제들을 일깨워주고 형제들을 격려하였는데 특별히 그는 친히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빛나는 상태가 말년까지 조금도 쇠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 관하여 그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몇 마디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의 소망이 여전히 빛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가장 빛난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에 가서야 복음서를 썼고 서신과 심지어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가 복음서를 쓸 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했고 서신서를 쓸 때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했으며 계시록을 쓸 때에는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태초로 시작하여 영원까지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년에도 조금도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년에 쇠약한 나날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말년 역사는 우리의 말년에 가져야 할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년에 우리가 풍성한 나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경우 그가 죄를 범한 적이 있지만 그의 종말은 시작한 날보다 좋았습니다. 그의 말년은 성전 건축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의 종말에 여전히 주님을 위했습니다. 비록 마가가 한 차례 두려움으로 물러났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여전히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는 그들이 마지막 길을 올바르게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초기에 그는 정말 괴사가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해볼 때 야곱의 종말이 아브라함의 종말보다 낫고 이삭의 종말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말년은 정말 빛났고 이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은 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 온전케 되지도 못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리 좋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녹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년은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년에 그의 몸에 나타난 것은 초기에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말년의 일들을 약간 보기로 합시다. 잠잠해진 야곱.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은 뒤로 물러나 은퇴했습니다. 전에 야곱은 하루 종일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혈기의 힘을 대표합니다. 어느 누구도 야곱이 활동하고 말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브니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지셨고 베델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헤브론에 이를 때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37장부터는 야곱이 때로 앞에 나서서 몇 마디 하고 어떤 일을 했지만 평상시에 그는 뒤로 물러났고 잠잠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야곱을 안다면 본래 그가 그침없는 힘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아서 당신이 그에게 이틀간 쉬라고 해도 그는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말년의 야곱은 잠잠해졌습니다. 야곱은 천연적인 것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몸에서 성령이 맺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후로 야곱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야곱이 천연적인 생명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은 후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된 후에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되고 헤브론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령해지는 길이 일을 적게 하고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한 야곱이 잠잠해졌다는 말은 야곱의 천연적인 능력이 멈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아비 집에 돌아와 헤브론에 거하자마자 잠잠해졌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야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육체가 처리된 후에 가장 큰 특징은 육체적인 활동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힘 있는 사람도 잠잠하고 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그리 놀랄 것이 못 됩니다. 주님이 그를 처리하신다면 아마 도리어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 활동하고 자기 힘으로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기교와 교활함으로 가득하고 고안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안이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을 처리하려고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의 목적은 오직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하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영 남들을 동정할 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천성은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실 라헬에 대한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가 아비 집을 떠난 후부터 그는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연이어 죽고 딸 디나가 더럽혀지고 장자 르우벤이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이 당한 일은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었습니다. 헤브론에 머물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거치고서 그는 점점 성숙하여 다시 전처럼 자신을 의지하여 활동하지 않고 잠잠해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야곱. 이제 야곱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밖에서 양을 칠 때 그는 그들을 돌보도록 요셉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일에서 우리는 그가 젊은이를 돌보는 사랑이 있는 장자가 된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밖에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들을 지켜보도록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리게 될 줄이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발라 그를 속였기 때문에 그는 요셉이 팔린 것을 몰랐습니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라고 반복해 말하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한 단계 한 단계 제하고 박탈하셨습니다. 이제 요셉까지 떠나가 버렸습니다. 37장 끝부분에 기록된 것은 실로 처량하고 비통한 일입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와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남을 동정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유한 야곱. 나중에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온 집의 주인이 되고 애굽 땅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당하여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작은 아들 베냐민만 남겨두고 양식을 구하여 오도록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은 야곱이 행한 것을 알고서 고의로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게 하고 작은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집으로 돌아와 그 과정을 야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온유한 야곱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에서 나날을 보내고 자기의 천연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유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양식을 가지러 가려면 애굽 총독의 말에 따라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작은 아들도 보내었습니다. 여기에 이를 때 성경은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할진대 라는 말은 그가 더 이상 무엇을 견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과거에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야곱은 부드러워져서 남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타단 행위니라. 이제 이 노인의 마음은 선해졌습니다.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제 그는 잘못 얻은 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전과 같이 남의 물건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는 베냐민이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야곱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의 야곱은 과거의 야곱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데려가셨습니다.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도 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고생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박탈하심입니다. 그는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곧 베델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여, 만일 당신이 야곱 옆에 앉아서 그의 역사를 읽는다면 그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만일 야곱 안에 들어가서 그의 역사를 읽어본다면 현재의 야곱이 어떤 야곱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래 그는 매우 능력이 있고 술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며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일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